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그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의 각각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기구에 대해서 또 성막의 변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성막에서 어떤 헌물을 이 유대인들이 드렸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구약성경을 이제 읽고 또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요한일서 2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화해 헌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 헌물. 자, 그럼 화해 헌물은 뭐고, 죄 헌물은 뭐고, 그 다음에 화목, 화평 헌물은 뭐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헌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개념들, 헌물의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또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사역을 예언했건 같이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그 본분을 교훈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에 대해서도 몇 시간 좀 걸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있었나 이제 확인해보고, 이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탐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서 그 드린 헌물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헌물들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헌물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물이 여섯 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섯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 7장에 근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첨가한 겁니다. 그 여섯 개로 보는 그러한 그 견해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아니면 성별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예식을 행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헌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 개역 성경에서는 위임식의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킹잼 성경에서는 성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와 같은 헌물, 이것도 또 하나의 헌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여섯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성경 주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경 그 사전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다섯 가지 헌물이 이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 헌물. 근데 번제 이제 자꾸 이게 제자를 쓰면 이게 안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번제 헌물 아주 간단해요. 태우는 헌물이에요. 영어로 burnt offering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그냥 태워서 드리는 헌물 아니면 태우는 헌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읽는데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이걸 부르기 위해서 그냥 번제 헌물이라고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제. 소제는 뭐 이렇게 청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제 헌물은 음식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음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을 개역 성경에는 소제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meat offering, meat이라고 했어요. meat은 고기가 아니고 1611년 당시에는 meat이라고 하는 meat가 음식물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음식 헌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음식 헌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속죄제라고 이제 보통 개역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죄 헌물,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이 죄 헌물입니다.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sin offering이에요. 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개역성경 읽으실 때 속건제 많이 들어봤죠? 거기 나오는 건은 죄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속건제는 우리 영어로는 trespass offering 이렇게 돼서 범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인데 이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보다는 조금 좀 강도가 약한 이와 같은 헌물을 우리가 속건제 이제 그렇게 해서 개역성경에서 배웠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trespass offering 그대로 번역을 해서 범법 헌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개역성경에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이거는 영어에서는 peace offering 그래서 하나님하고 평화를 갖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 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화평 헌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이렇게 다섯 가지 중요한 헌물이 레위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보고 여기 담겨 있는 그런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사하고 헌물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사하고 헌물. 그래서 이게 제사, 우리는 이 샤머니즘, 이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옛날에 그 인도에서부터 이 샤머니즘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그 귀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은 죽은 사람의 어떤 넋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무언가 그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자들의 사상 속에도 그 하나님이나 아니면 성령님 예수님도 이런 귀신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넋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offering으로 돼 있어요. offering. offering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데 바치는 건데 그걸 자꾸 제사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 무슨 화목제에서 자꾸 제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일이 되면 제사 드리는 그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그런 제사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사고 방식 속에는 아예 그게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번역이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무언가 헌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교회에 이제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죄 헌물, 뭐 범법 헌물, 이와 같은 거 헌물 얘기할 때는 제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하나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헌물 문제를 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하면 왜 헌물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그 모든 일들은 몸 아니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그림자는 뭔가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희생 예물 아니면 희생 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속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onement. 그래서 이게 명사고 동사로 쓰면 aton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A-T-O-N-E에서 하면 속죄하다 그런 뜻이에요. atonement는 그 옆에 뭐라고 썼냐면 at one month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진 거를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at-one-ment에 완이 되게 하려면은 그러면 속죄 헌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우리가 속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뭘 살펴봐야 되냐 하면, 그러면 왜 속죄가 필요하냐?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4절 가서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죽음은 사망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같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야기 또 사망 이야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은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만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땅에 누구든지 태어나게 되면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훼손당하게 될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헌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대신 속죄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무엇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덮어주신다. 그게 어톤먼트, 속죄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약 4천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완전하고도 유일하고도 영원한 그와 같은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그래서 단 한 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대신 속죄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해서 하나님이 직접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창세기 3장 21절 가서 보시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앞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 많은 나 대신에 순전한 그와 같은 어떤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 대신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첫 번째 그 희생물을 잡아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그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 4천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그 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대신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약은 대략 몇 년이라 그랬어요? 기간이 4천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4천년 중에 약 2천년 동안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노아도 있었고 노아의 아들 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셋도 있었고 여러 가인과 아벨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희생 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유대인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셔서 구약성경 후반부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것과 같은 민족들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가르쳐준 것이다 뭘 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에 되어진 모든 일을 한마디로도 얘기해라. 예, 헌물의 개념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속죄 헌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얻을 수 있는가. 예,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림자와 본보기로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헌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완전한 그런 희생 예물이 드려져서 대신 속죄가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져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일시에 제거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특별히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종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예?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그 믿음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에요.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들이 국가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형성하면서 이 율법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신정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된 상태에서는 보세요. 그 상태에서는 죄를 지었는데 뭐 거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11조를 그때 구약시대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시대에 11조 안 드렸다고 죽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후반부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는 신정국가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희생예물을. 근데 희생예물을 드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율법에 따라 안 하면 죽으니까 드린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한 종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짐승을 드릴 때 죄들이 속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내 감정에는 이걸 죽였다 그래서 내가 죄가 속해지는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하고 믿음을 드린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 것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희생 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것 중에 최상의 것을 가져 드렸어요. 그렇죠? 아벨도 최상의 것을 가져다 드렸는데 최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 피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죄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저 하나님께 뭘 가져다 드리면 되겠거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와 같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 10장 8절에서 9절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희생물 역시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이 부과하기 때문에 드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만 받으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의 헌물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생 제도는 희생물을 바쳐야 되는 그와 같은 제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가 확실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의지 숭배에 이제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은 경우에 성경에 가서 보면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 정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이 속죄는 신약시대의 속죄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속죄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구약시대의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죄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잠정적으로만 덮어만 준 거예요. 죄를 덮어줬어요. 또 죄 지으면 또 가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그와 같은 그 완전하신 그 희생 제물은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우리 예수님은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죄를 잠정적으로 덮어주는 그와 같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들들 또 그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또 욥이라든지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과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같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짓고 희생 예물의 그런 제도를 신정 국가에 부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지금부터 모세율법은 지금부터 BC 1500년경에 생기는 겁니다.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모세율법이 이제 생겨나면서 희생물 드리는 때가 어느 때냐, 희생물의 수와, 그 다음에 희생물의 종류 이런 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규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이전에는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것들을 드렸냐 하면, 집안의 가장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한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프리스트, 제사장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 생기면서부터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아벨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 제사장 아니거든요. 욥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 심지어 아브라함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예물을 이제 골라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의 대표가 누가 됐냐 하면 장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큰아들이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한 군데서만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막이에요. 성막. 뭐 집에서 이렇게 희생물 드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시간 동안 성막을 공부했는데 그 성막을 공부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희생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곱 절기를 공부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 일곱 절기도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그 유대인들의 그 일곱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속죄일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하루 속죄일을, 예, 지키면서, 그래서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를 속한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양식을 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형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성막에 있는 번제 제단, 노제단에서 이 희생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장막에서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에서 뭘 잡아서 짐승을 잡아 드리거나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헌물을 드림으로 이런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또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만 됐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거기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리더인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공적인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죄가 있을 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나머지 안식일엔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 드린다고 차 몰고 다니고 그런 날은 안식일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는 차를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운전하지 않아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하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내용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린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을,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공적인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고,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계신 그와 같은 성막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그 제사장의 그 중간 개입이, 제사장의 중간 개입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제사장의 중보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공적인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이제 구약시대에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왕이나 대언자나 아니면 재판관들이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생물을 드린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외에도 사울도 드리고 사무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판관들이, 여러 종 이 사람의 재판관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기상, 열왕기상 이런 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그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이교도들의 그 희생 예물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인신 제물. 그걸 특히 누가 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불 사이로 자기 아들 딸들을 거기 통과하게 하면서 예, 그러면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특히 아기 같은 경우는 조그맣잖아요. 요걸 불사유롭게 통과하게 하고, 몰렉이 굉장히 큰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 형상을 이걸 뜨겁게 달궈 놓은 다음에 그 손 고위에다 아기를 이렇게 올려놔서 애가 타서 죽도록, 예, 이와 같은 식의 그 인신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몰렉 아니면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 이 이방 신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허락한 적도 없고, 예, 받아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 허물로 드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신화 속에 나온 얘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성경 기록을 따라서 하나님은 인신제물 같은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 유다의 아주 사악한 왕이 있죠. 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사악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므낫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인신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런 그런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 특히 그 일곱 부족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와 같은 사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절대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고, 그들에게 딸들을 내어주지 말고, 절대 결혼하지 말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몽땅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와 같은 그 길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방법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애들까지 죽일 수 있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애들까지 죽일 수 있나.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애들까지 죽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다윗도 이런 사람도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토기가 어떻게 자기를 빚은 토기장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어휴 거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여태까지 많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옳고 사람은 그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사람은 그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판단 잣대를 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희생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희생물, 헌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희생물과 그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희생물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단어를 씁니다. sacrifice. 그래서 sacrifice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를 흘린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sacrifice, 희생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서 보시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교도들이 아니면 옛날에 이방인들이 소나 뭐 이렇게 잡아가고 피를 흘려가고 이게 드린 게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드렸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성경처럼 번역하면 뭐라고 이제 되냐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드린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사하는 걸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일되면 아버지 어머니 무슨 기일되고 그러면 이거 제사밥 떠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귀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이건 다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지, 귀신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둥둥 떠돌아다니고 하는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곧바로 지금 이 시간에는 곧바로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떠돌아다니는 건 없습니다. 뭐 제사밥에 떠놓으면 와서 먹고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이 부하들, 그걸 마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마귀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비 핏이라는 얘기 많이 들죠? 좀비 맞죠? 좀비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핏이에요. 핏인데 이게 뭔가 해커가 뿌려놓은 그러한 그 바이러스 이거의 침투를 받게 되면 그러면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좀비 PC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하라는 대로 내 시스템에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얘가 하라는 대로 해서 막 가서 접속하라면 접속하고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비. 근데 그 좀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악령을 이렇게 뭐랄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매가 있어요. 영매. 예, 부두족이나 이런 그런 영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매가 이 사람을 조절해버리면은 아시겠어요? 최면수를 쓰든지 뭐 이렇게 조절하면 영혼이 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런 사람을 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되면 말 그대로 이 우리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이런 데 가면 군대 마귀 들린 그와 같은 사람 봤잖아요. 그냥 그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그걸 좀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귀가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좀비로. 이렇게 만드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베레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성락교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뭐 할아버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거기 가서 축사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그렇죠? 왜 내가 나가냐 그러고 뭐 하는데 이 사람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할아버지 귀신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목사가 보라고 할아버지 귀신이라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거든요. 이게 이 마귀가 나는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한 걸 그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인데. 그러니까 그게 할아버지 귀신 뭐 삼촌 귀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비예요. 그게.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영혼의 그런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걸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아모리 족속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그 매체 그걸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걸 해갖고 강신술사 이런 걸 통해갖고 그래서 악한 마귀의 영을 컨트롤해 거기 사람에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흥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 지금부터 한 120년, 30년 전에 그 당시 분들이 뭘 알았겠어요. 중국의 샤머니즘 외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그걸 귀신으로 번역하고 개념도 아예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 둥둥 떠다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지난 120년 동안 다 귀신론이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귀신론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이게 가능한 거지 미국이나 이런 데 불가능한 귀신론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엔 또 가능하냐면 그리스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스에도 똑같은 샤머니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기독교 안에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생물은 원칙적인 의미가 피를 흘리는 거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이 헌물을 그거를 우리가 희생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물 말고 뭐가 있냐면 offering, offering. 예, 이건 헌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ob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oblation 그건 우리가 봉헌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봉헌물. 그래서 봉헌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헌물 아니면 예물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헌물 이제 설명하면서 히브리 말에서 헌물 그 민카라고 하는 그 말은 희생물을 뜻하는 세바와 구분되어 피가 없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피를 포함하는 헌물, 즉 죄 헌물 등에도 이 말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물의 경우 희생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이런 거 희생물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서 보시면 밀가루만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소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음식 헌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1조와 첫열매 헌물처럼 헌물이나 희생물 중 어떤 것은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열매 헌물 그 다음에 11조 이거 안 드리면 죽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무슨 맥추감사 이런 거 다 갖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이거 밀 보리 추수하고 나서 오리고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린 거거든요. 지금 신약시대에 왜 맥주 감사 헌물을 해요. 교회에서 다 돈 뜯으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거 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하면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11조 이런 맥주 헌금 그 다음에 첫열매 이런 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또 많은 부분들은 자원 헌물로 이렇게 드리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헌물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면 헌물은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sweet savor라 그랬어요. 달콤한 향내로 요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 냄새를 맡으시고 참 달콤하다 스윗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헌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화평 헌물 이해하시겠죠? 그 세 가지가 헌물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한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10절 가서 보세요. 이제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쭉 보면서 53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님에게 상처 입히는 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시는 게 죄헌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걸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번제 헌물이 되셔서 죄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그 냄새가 되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게 될 때 예수님 자신도 흡족히 여기셨고 그것을 받는 하나님도 참 달콤한 헌물이다. 이렇게 흡족하게 여기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는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따르면 조금 심각한 죄가 있고 조금 심각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각한, 요건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고 조금 심각한 그러한 죄로 인해서 드리는 헌물은 죄헌물이고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속죄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조금 심각하지 않은 뭐 맹세를 어겼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드려야 될 때 죄 헌물을 드려야 될 때 그때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은 범법 헌물이다. 범법 아시겠죠? 이렇게 무언가 허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그런 헌물을 우리가 범법 헌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가서 이제 보시면은 레위기 시작을 한번 가서 보세요. 레위기 1장.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오경을 보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쭉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창세기 맨 끝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로 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이집트로 가서 속박의 집, 쇠용광로에 사람이 꽁꽁 묶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묶였어요. 완전히 속박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속을 해갖고 하나님이 물러주는 거예요. 그걸 물러갖고는 그걸 데리고 나와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속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죠? 그 예배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와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가 되었으나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속박의 집에 갇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내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1장 들어가셔 보시면은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회중의 성막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1장 번제 헌물, 그 다음에 2장 음식 헌물, 3장 화평 헌물, 4장 죄 헌물, 5장 범법 헌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회중의 성막으로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죄 있는 사람은 뭘 갖고 나오고, 그렇죠? 허물 있는 사람은 뭘 갖고 나오고, 나하고 화해가 깨어진 사람은 그러면 뭐를 들고 나오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셔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옆에 있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규정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주시는 그런 대목이 여기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헌물과 희생물 이런 것들을 왜 드려야 되는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헌물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